계속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앞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땀이 핏방울처럼 힘겹게 기도하시는 상황에서 함께 기도로 응원할 것을 부탁하시고 기도하고 돌아오셨지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한 당부를 주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두워가는 역사의 황혼역에 신앙에 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믿는 거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衣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인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경계의 교훈을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이라든가 또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경계를 주고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온갖 건전치 못한 거짓 교훈들이 우리를 자신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시점에 제자들을 경계하고 교훈하셨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계로 교훈을 삼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이 주님의 당부에 합당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와 또는 그 쓰임새를 한번 지으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의 내용 속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래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진 사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사람의 구조와 움직임의 원리를 가르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땅의 흙으로라는 말은 아파르민 아다마, 이런 히브리 말입니다. 이 흙으로라는 말, 아파르라는 말은 본래 마른 흙을 얘기합니다. 땅에 그냥 촉촉한 흙이 아니라 또는 먼지, 티끌,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접대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여기 티끌이나 재화 같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땅의 흙으로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 아파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생기가 없다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결국 바람에 몰려다니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시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다고요. 여기에 불어넣으시니라는 말이 좀 독특한 말입니다. 나파흐 그런 히브리 말인데 훅 불어넣다 그 말과 함께 불을 지피다 불을 붙이다 그런 말이요. 결국 먼지와 흙 같은 존재로 우리의 모양을 뭉쳐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의 불을 지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났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붙임이 없이는 우리는 뭡니까?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이런 우리의 자각이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1장 26절과 27절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보이는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향적으로 보이는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내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신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다. 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과 형상은 보이는 육신의 티끌의 모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다고요. 그랬죠.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것도 영어로 innate, 겉모양이 아닌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다만 뭡니까? 그것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신에 다만 우리는 지구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림을 받은 그런 어떤 위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먼지 같은 우리 존재에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지위입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은 작은 우주요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랍니다. 제가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이를 먹고 김치를 먹고 밥알을 먹고 이런 걸 먹는데 이게 전부 내 안에서 흡수돼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날라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고기를 먹고 별걸 다 먹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또 배설이 되고 이게 정말로 신기한 화학공장이 우리 몸이. 여러분 최근에 보면 어떤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상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 화학공장에서도 가끔 가스가 누출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든 화학공장에서 누출된 가스에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다만 코를 막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하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소를 볼 때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젖을 짜면 하얀 전이 나온다.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뭘 위해서 뭘 먹어야 되겠다. 뭐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대략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을 먹기만 하면 그 먹는 것들은 우리 속에서 소화가 돼서 다 우리 몸의 부분 부분에 필요한 대로 간다. 그런데 어때요? 몸의 요소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요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정도를 먹어준다면 절대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몸은 어찌 보면 하나의 우주와 다름이 없어요. 사이클이 분명하고 또 온갖 것들을 다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해가지고 저는 피만 봐도 신기하거든요. 피는 절대 뭐예요? 사람이 만들지 못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피를 못 만듭니다. 왜 그래요? 피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피를 수혈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완벽하게 주신 생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위대한 어떤 화학 공장,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인 몸 속에서도 사람의 정력이나 생각으로는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에 전혀 하자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도 크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과 함께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닷새간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렇죠? 그럼에도 인류가 범죄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이 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솔로몬이 뭘 깨달았을까요?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꾀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꾀부리지 마세요. 부모님들에게는 꾀를 부려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꾀부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2절 3절에 말씀을 하셨고 바울사도는 이것을 그대로 로마서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비극적인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바울사도는 이 시편 14편 2절 3절을 인용하면서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배를 떠나 독립하려고 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온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왔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악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우주와 같다 그랬고 거대한 화학 공장인 사람 각자는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는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 지침서는 뭐라 합니까?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을 사도 그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나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위험한 동물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멧돼지보다 위험한 동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멧돼지만 도심에 내려오면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심 가운데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을 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은 그 동물들 멧돼지보다 안전합니까? 문제는 이러한 원리를 안다고 하는 신앙하는 사람들조차 과거 에덴에서 선악과를 지키지 못하고 거역한 하와와 아담처럼 영적인 지침인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주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매뉴얼을 무시하는 한 사람은 절대로 바른 역할 또 바른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앞부분인 37절, 38절을 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결국 에덴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에덴 이전의 사람보다 더 완벽한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 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십시오. 13절, 14절, 15절 다 죽은 사람을 잔다, 잔다, 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많죠. 당시에 주님께서 세 사람을 따로 선택하셔서 데리고 가셨고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중요한 일에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특히 어떤 일에나 늘 앞서고 적극적인 수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물으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잠결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신앙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자게 되는 가장 구체적인 예는 주님의 만찬과 더불어 경계되어지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주님의 희생의 기념인 주의 만찬이지만 귀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실 경우는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고 잠자게 된다는 두려운 경계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도 잠자는 신앙이 많을 것을 아셨는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누가복음 12장 23절에 그런 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중심한 교훈인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빛은 지속적으로 비춰주고 계시는데 거울이 되어야 할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끼어 있어서 역시 깨어야 할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본문이 그렇듯이 신앙의 사람의 깨어있음은 주로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도 독특한 이치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결국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그렇듯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시면서도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결의 옷을 지키는 것도 역시 깨어 있어야 가능함을 경계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않을 거다. 그 이 얘기는 뭡니까? 잠자는 자들은 수치를 주님 오실 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을 본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시험거리는 우리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온갖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올무를 겁니다.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던 청년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얘도 우리에게 두려운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사도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틀에 걸쳐 앉아서 졸고 있다가 결국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보는 겁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행전 20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영혼의 소원을 육신이 가로막고 있는 영이 육의 지배를 당하는 비극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영은 원의로 돼 결국 뭐예요? 육신에 의해서 그 영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깨어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아직도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끼쳐주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적어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9절 40절입니다. 영혼이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영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첫 번째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네 육신은 결국 뭐라고요? 먼지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계속해보지만 그들은 결국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세 번씩이나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는 데는 그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요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40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당시 바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피곤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해를 해 주시면서 권면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은 더욱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더니 이러한 주님을 천사가 도왔음을 우리는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우리 영이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의지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40절 하반절에 어쩌면 이 말씀이 미래 역사에 더 두려운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개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혼인예식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마태복음 22장 12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에도 여전히 영적인 장애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영적인 운동을 함으로 영혼이 육신에게 져서 파리한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에 잡혀서 영혼의 맥을 못 추는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므로 영으로 육신을 지배해가는 영의 사람들로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니 로마서 8장 26절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육신에 잡혀서 육신대로 사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할 바를 다해서 주님처럼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런 각자의 사람 속에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에 유용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